안 계시면 우리가 좀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지금 이제 세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부분을 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또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이런 좀 어떤 틀, 성경을 보는 틀을 이런 걸 형성하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세대주의, 우리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걸 이제 세대주의 또는 이제 경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도 번역한다 그랬고, 하나님의 분배사역이라고도 번역한다고 했는데, 이제 소위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골자가 이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영해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예,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 세대주의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이제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원칙만을 여러분이 좀 잘 지킬 수 있으면, 그러면 어떤 이단들이 성경을 영해, 알레고리로 해석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려 하더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은 뭐 거의 100%가 영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플레인하게 그냥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은 부분들을 문자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큰 틀에서 그렇게 벗어날 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그냥 아프리카에 갖다 성경을 던져놓건, 중국에 던져놓건, 뭐 500년 전에 미국에 던져놓건, 300년 후에 한국에 던져놓건 나올 수 있는 그 틀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자적이 아니라 영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100이면 100사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그 사기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영해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이걸 두드려 맞춰서 꿰면은 그러면 성경이라는 책이 참 희한한 책이 돼서, 일단 어떤 논리를 설정해놓고 거기다가 성경 구절들을 껴맞추면 다 갖다 맞는 책이 성경이에요. 이게 참 희한한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을 덫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덫. 그러니까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덫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사적인 그런 해석에 따라서 성경이 그냥 그렇게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멸망으로 이끄는 책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문자적 해석 안에 이제 이것은 비유니 하고 나왔으면 그 부분은 실제로 문자적으로 그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 비유구나,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그 부분은 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라고 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어떤 그 이 하나님이 인류를 다루시는 그 쭉 이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세대, 어떤 구간, 이렇게 구간별로 이렇게 이제 좀 나눈단 말이죠. 세대를 이렇게 구간별로 나누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이 인류를 다루시는 방법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이 빠지는 오류는 뭐냐면, 이제 큐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전부 교회 시대에 나에게 교리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데 성경이란 어떤 책이냐면, 성경은 아담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어떤 그 족장들이라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졌을 때의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사람들도 다루고, 대환란기를 통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성경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성경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세대들을, 어떤 특정한 그 세대들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할례를 받는 거, 남자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지,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십일조를 이 종교세의 개념으로 십일조를 내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돼지고기나 뭐 이런 비늘이 없는 이런 뱀장어나 이런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음식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옷을 우리가 섞어짠 옷을 혼방 옷을 입지 말아야 되는 이런 규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에게 갖다가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거 이렇게 나누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이 보수적인 교회다 하면 다뭘 하고 있는 거냐면, 보수적이다, 한국에서 보수적이다 하면 딴거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 지키면 보수라 그래요. 율법 지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보수라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대치된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 가지고 온전한 십일조, 성전 건축, 그렇잖아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 그것을 보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다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이 세대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루시는 그 경영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진다는 걸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보여주신 그 어떤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사실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대환란기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 더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를 구분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은 마치 한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까지로 본다면 아담의 시대에는 어떤 어린아이 상태와 똑같은 거예요. 아기 상태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점점 자라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이제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고 타락한 이 사건을 기점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냐는 거예요. 아담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선악과 이전과 선악과 이후는 아담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죄와 이 벌거벗음과 이 수치심에 관한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었다고 해서 수치스럽지 않았어요. 그렇죠? 분명하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벌거벗었다는 인식이 생겼고, 그로 인한 수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변화지요.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에는 인간에게 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죽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대한 어떤 차이점, 이게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인간, 인류를 다루시는 그러한 어떤 그이 방법의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또 대홍수를 예를 들어 보면, 대홍수 사건으로 해서 뭔가가 변했어요. 뭔가가 변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대홍수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가 변했어요. 뭐가 변했냐면 인간과 짐승이 육식을 하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대홍수 사건 이전에는 인간과 짐승이 전부 초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식물, 그러니까 그 영어로는 허브로 되어 있어요. 이 식물을 먹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초식을 한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고요. 그랬는데 대홍수 이후에,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게 됐어요. 이게 중대한 차이죠. 그 다음에 대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형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반드시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또한번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죠. 또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 민족의 개념이 없었어요. 서로 한 곳에 다 모여 살았어요. 언어도 똑같고. 그런데 지금 바벨탑 사건 이후에는 언어에 따라서 지금 민족들이 이렇게 이제 분산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도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유대인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온 인류를 셋으로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예.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단히 중요한 이 유대인의 개념이 아브라함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그 이후부터 이제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할례가 없었어요. 할례의 언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서부터 그런 게 생긴 거예요. 자, 분명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에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모세의 율법 이전과 율법 이후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조심. 모세의 율법 이전에는 기록된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어떤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신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분명한 차이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까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은 없었어요. 안식일의 개념은 이제 창세기에서 나오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명령은 주어지지 않았는데 모세 율법 이후에 이제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모세 율법 이전에는 어떤 짐승은 정결하니까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부정해서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음식 규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율법 이후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뭔가가 달라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 사건 이전과 이후가 또 달라졌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뭐가 생겼냐면 성도들이 주의 첫날, 즉 우리로 치면 일요일이죠. 주의 첫날에 모이는 관습이 생겼어요. 또 모세 아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한 번에 모든 희생을 끝내는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여러 짐승이 수많은 짐승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단번 속죄라는 개념이 생겼어요. 한 번에 영원히 끝내는 어떤 희생물, 예수님이시죠? 이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혈통적으로 유대인, 그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희생 헌물을 드린 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혈통과 관계없이 이 교회,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는 그런 변화가 생겼어요. 분명한 변화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분명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 다음에 음식물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라는 게 생기고 성령님이 교회 안에 내주하시게 돼요.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못하면 성령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성령님이 한번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시면 영원히 떠나시지 않는 그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대단히 확실한 변화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에 또 휴거를 전후해서, 또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전후해서, 또는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의 변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경륜이에요. 이게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가 쉽게 그냥 표현하면 세대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 않게 되면 대환란기에 적용돼야 될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교회 시대에서 적용한다든지, 교회 시대에 적용돼야 될 것을 구약 시대에 적용한다든지, 이런 혼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눠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경륜들을 구분하는 기준을 이제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 즉 경륜 안에서 세상과 더불어서 맺으시는 이 다양한 지배 관계가 변화되는 것, 이때가 이제 이 경륜의 어떤 구분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류에게 하나님이 부과하시는 어떤 책임과 특권, 이런 게 변하는 거예요. 책임과 특권이. 그래서 그러면 이걸 성경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몇 개의 세대가 있냐, 얼마나 이렇게 조각조각 이것을 나누어야 되느냐, 여기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뭐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가장 적게 나누는 사람이 몇 개로 나눌 것 같으세요? 가장 적게 나누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나눠요. 구약과 신약, 가장 적게 나누는 사람이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세대주의자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은 어쨌든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세 율법하의 구약과 그 이전의 것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될 때, 그것을 그러면 몇 개로 나누냐 할 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7개로 나누는 것입니다. 7개. 그 7개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죄 경륜이라는 거예요. 무죄 경륜. 이노센트하다. 이노센시. 그러니까 이 무흠하다.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러한 세대. 당연히 아담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나누는 그 경륜이 양심의 경륜입니다. 양심 세대. 양심의 경륜. 그래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가인이나 라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또 변화는 생겼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인류가 번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 거냐면, 그 양심에 따라 다루시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경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등장하는 것이 인간 정부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 정부의 경륜이 되는 거예요. 인간 정부. 그래서 이때 이제 노아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누는 것이 이제 그 이 족장 통치 시대의 경륜이다. 이제 곧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족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시대가 또 독특한 하나의 이제 세대를 이제 이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알듯이 이제 모세의 율법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율법이라는 것을 주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이게 이제 율법 경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제 교회의 휴거가 있기 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의 시대다. 은혜의 경륜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 교회 시대가 되면서 은혜의 경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대환란기를 거쳐서 천년왕국의 경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경륜. 그래서 이런 뭐 그 각각의 경륜 안에 구체적인 것들은 저희가 여기서 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일곱 가지 정도로 보통 이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이제 첫 번째 이 특징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이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다루시는 그 방법이 좀 달랐다 하는 그 특징이 하나 있는 거고요. 오늘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이 일반적으로 세대주의자들과 이제 이 언약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냐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 성경은 도대체 뭘 말씀하는 책이냐? 이 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그 맥이 뭐냐?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다. 이것이 이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골자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구원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런데 소위 세대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에서의 믿음이 볼 때 성경의 주제는 뭐냐?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법 중에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왕국, 그 계획하신 왕국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모든 것에 정점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최정점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 중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세대주의의 소위 이제 구원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간의 구원이 이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노아시대에는 어떠냐는 거죠. 노아시대. 노아시대에 몇 명이나 구원 받았죠? 8명. 그때 인류가 얼마쯤 됐을까요? 아무도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뭐 수십억이라고 생각하면 수십억의 인구가 싹 죽고 8명만 구원했으면은 8명만 구원됐으면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인간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나요? 그런 논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구원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주제라면 노아 시대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8명밖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돼서는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저거 좀 꺼주실래요? 이렇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겁니까? 그렇게 적은 수만 정말 예수님 재림하실 때쯤 돼서 그렇게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하나님 실패하신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주제가 인간의 구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받으시는 영광, 거기에 있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인간의 구원이 이 책의 전체 주제라면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주제가 되면 구원받고 나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대주의의 어떤 특징이고, 그다음에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세대주의자 그러면은 각 세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문제예요. 뭐냐면, 이 은혜의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냐? 당연히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지. 그런데 그러면 모세 율법하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 율법하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너 이건 하지 마? 하면 죽어? 이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그때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그 시대에.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 이전에 이제 노아 시대에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니까 방주를 지어서,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대환란기에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냐? 대환란기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 이마나 손 안에 그 짐승의 그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걸 받게 되면,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상품의 매매를 못 해요. 그런데 그걸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고통의 연기가 세세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믿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마나 손에 표를 안 받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네. 그러니까 믿음 플러스 행위로 사람이 구원받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이 독립침례교인이 될 때, 제가 이제 장로교인에서 독립침례교인이 이제 될 때, 이제 그 피터 락크만 목사님의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접하면서, 저도 잠시 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잠시 동안은. 이게 참 대단히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그것을 빨리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은 독립신명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각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여러분이 앞으로 누군가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냐면, 모든 사람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아니고요? 눈치채셨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노아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노아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였냐? 그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서 그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과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와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로마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고 야고보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거거든요.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그래서 이 노아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됐냐?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 율법하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죄진 사람은 짐승 잡아다가 죽여서 피를 내서 번제단에 뿌리거나 바르고 나머진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구원받은 건가요? 여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헌물을 바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구약시대에도 모세 율법하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됐냐? 구약시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죄를 졌을 때 짐승 잡아다가 희생헌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입증된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이 그냥 짐승만 뭐 수도 없이 갖다 죽였다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뭐로 입증되는 거냐면 죄 있는 사람은 짐승 갖다가 죽여서 바치라고 하시니까 그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입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머리로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 은혜의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믿는 믿음입니까? 예?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상하네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지나간 세대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꿈이나 대언자나 환상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세대에는 이 은혜의 시대에는 똑같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뭘 요구하셨냐면 네가 나를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보낸 아들을 모셔드려 이거거든요. 내가 보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속에 모셔드려.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는 이걸 말씀하셨으니까 구약처럼 짐승을 갖다가 바치는 것도 아니고 노아처럼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 대환란기처럼 뭐 표 이런 게 아니라 아들을 모셔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시대에는 뭐 은혜의 시대니까 은혜로 구원받고 뭐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원리로 대환란기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대환란기에 표를 안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입증이 돼요? 그 시대에는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걸 안 받는 것으로 심지어 목베임을 당할지언정 이 표를 안 받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전 세대에 걸쳐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입증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 방주 지으라는 말씀 안 해요.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러시아에서 현대판 노아의 방주 뭐 무슨 계획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모든 그 동식물을 다 포함한다 그랬나요? 그것의 유전자를 다 이제 뭐 수집하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무슨 방주 지으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표 받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짐승 끌어와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오직 뭐예요? 이 시대에는 아들을 모셔드려라.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딱 그거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문제란 말이죠. 되셨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대주의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게 성경적이라고 하니까 아 이게 무슨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를 이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게 그게 세대주의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이분도 이제 그 세대주의에 관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은 어떤 사람이 세대주의자인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학적인 시험일 것이며 의문의 여지 없이 가장 실제적이고 결론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 교회가 이스라엘이야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세대주의자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세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그대로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라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여러분에게 강제로 세대주의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저도 뭐 무슨 주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어떤 인위적인 구분법은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어떤 방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다른 두 개의 이 다른 존재라는 거.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또는 히브리인, 유대인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쓰는데 히브리인이 유래한 것은 이제 보통은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그 어원이 이제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이렇게 건너온 것 그것을 이제 강을 건넜다. 그래서 에버, 거기서 이제 히브루 뭐 이런 단어가 나왔다. 이제 이런 이제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너온 자다. 거기서 히브리인이라는 그 단어가 생겼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단어가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창세기 14장 13절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이제 불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과는 조금 대조돼서 이방인들 사이에 알려진 유대인의 명칭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뭐냐? 유대인, 주, 유대인은 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유다지파에서 이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주로 이제 많이 이제 이방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을 지칭하는 단어로서 사용된 것이 이것이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 이렇게 이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볼때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혈통적으로 할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이스라엘이냐? 혈통적으로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죠? 정실 아내가 사라죠. 또 누가 있죠? 첩 하갈이 있죠. 또 누가 있죠? 그두라. 예. 그두라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런 첩이나 이런 그두라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도 특별히 이삭. 그렇죠? 이삭의 자손. 그 이삭의 자손 중에서도 특별히 야곱. 야곱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라인을 타고 내려온 야곱의 열두 아들들. 요게 이제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이제 나머지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어도 그 나머지는 혈통적으로 이제 아랍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된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솔로몬까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까지의 그 왕국을 우리가 통일왕국, 그러니까 분열되기 전까지 통일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나 아니면 그 영토를 일컬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불린 것이고, 이것이 남북으로 분열이 됐을 때는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 이렇게 부를 때는 그 북쪽에 한정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는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북왕국 아시리아에 멸망해서 없어졌을 때는 남쪽 이 유다 왕국을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쪽도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제 지났잖아요. 바벨론 포로되고 다시 이제 귀환했을 때는 돌아온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합쳐서 그냥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럼 뭐냐? 이 교회는 혈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유대인에 속해 있었던지 아니면 이방인에 속해 있었던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어떤 한 집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교회라 불리는 독특한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과 구분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이것은 성경에 보면 만약에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면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되는데, 여전히 성경에서 교회 탄생 이후에도 육체적인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영존하는 언약은 그건 결코 폐기하지도 않으셨고 그 언약을 교회로 흡수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혈통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천년왕국 시대에 성취될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로 흡수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는 오전에도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불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불리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집, 하나님의 거처라고도 불리고 또 뭐 어린 양의 신부 뭐 이런 식으로 불리지만 교회는 한 번도 왕국이라고 불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이스라엘은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구분된다는 거. 그러면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관성은 전혀 없냐?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혈통적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리고 교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려요. 그런데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릴 때는 뭐 안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런 거예요. 믿음 안에서. 믿음에 관한한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된다. 믿음 안에서. 믿음에 관한한. 그렇죠? 믿음의 조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그렇게 믿음 안에서는 교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혈통적인 이스라엘 전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혈통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중에 이 독특한 것들을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걸 보면 이런 거예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민족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 성취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 국가가 생겼죠. 국가가 지금 이 1948년에 국가로서 독립을 했는데 이들이 아직 지금 여전히 메시아를 거부한 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이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일은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 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이, 실제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가 탄생된 그 부분부터 하자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이 그 국가가 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고, 또 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이 포로로부터의 귀환이 동쪽에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그 포로 귀환의 성경의 어떤 성취의 전부가 아닌 것은 뭐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또 한 번 이 유대인이 회복되는 그 이제 일이 있는데 그때에는 동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모든 지역 북쪽을 포함한 그 모든 지역에서 다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과는 분리가 되는 그런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최근에 와서 이제 이루어진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대한 독특한 언약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후로는 마지막 시대에 회복된 이후로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저 지역에 이스라엘이 지금 국가로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요만하면은요 그 주위에 있는 그 아랍 그러니까 그 이 회교도들 이 아랍권은요 이만해요. 이만한 국가 안에 이만한 거대한 세력 안에 요만한 국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마지막 시대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은 다시 흩어지진 않는다 그랬어요.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들이 여전히 이 문자적인 그 이스라엘에게 성취가 되는 것으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에 관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을 거치게 되는 그 예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부분에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하냐 안 하느냐가 신학적으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걸 구분하지 않게 되니까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야곱을 위한 거예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뭐지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을 위한 고난의 때인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배척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잖아요.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대환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가 당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대환란을 거치면서 민족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게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한국의 어떤 큰 유명한 교회에 재림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재림하시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민족적인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회복돼서 존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이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면서 모든 국가로 다 이렇게 흩어져서 1900년대 중반까지도 국가가 없이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대부분의 그 이제 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망해서 없어졌고 그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그런 모든 약속은 영적으로 교회에 적용하는 거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야말로 그 세대주의자들은 그때도 계속 뭘 믿었냐면 아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민족적으로 회복된다, 이걸 믿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 언약에 두 가지 골자가 있었죠. 씨에 대한 언약, 땅에 대한 언약, 그렇죠? 근데 지금 씨에 대한 언약은 성취가 됐잖아요. 자손들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땅에 대한 언약은 그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된 그 땅을 지금 온전히 차지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믿게 되면 그러면 지금 저기 지금 이스라엘이 불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스컴에서 보면은 다 반 이스라엘 그 시각에서 다 매스컴들이 기사를 써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 그들이 얼마나 참 비참하게 죽어가는지 이런 것만 뉴스에 엄청 부각되고 실제로 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이스라엘에 대고 테러를 가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나질 않아요. 왜? 그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지금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은 저 팔레스타인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복돼서 저기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 지금 가자지구가 됐건 서한지구가 됐건 그 모든 땅을 누가 회복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냐 아니면 비유로 믿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이 다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그렇죠? 성전이 재건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짐승 희생제사가 다시 복원된단 말이에요. 구약처럼 짐승 희생제사가. 그리고 절기를 지키게 돼요. 마지막에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은 절기를, 장막절을 거기서 지키고 하는 절기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땅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교회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성경의 이러한 약속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이게 다 민족적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복은 다 교회가 상속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성경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해 보면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어떤 신학적인 입장, 어떤 그 믿음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분류하자면 그 부류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가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그것은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 입장에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 뭐라 그랬죠? 구원론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원, 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두 번째 게. 예, 구원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 거기로 가는 과정 중에 인간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대마다 구원의 방도가 다르다는 그것은 이제 잘못된 어떤 그 세대주의의 가르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세대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것이다. 이게 같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는 그 언약과 그 성취되어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미래의 일로 여전히 남아있다. 그걸 교회가 계승하는 게 아니다. 요런 게 골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예, 오케이. 제가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어떤 학문적인 뭐 그런 내용을 빼고 좀 개념으로서 골자만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케이. 찬송 한 장 하시고 우리 마치십시다. 768장 한 장 하시고 마치십시다. 768장입니다. 별지 쪽에 있죠?
하나님 깊은
지는 곳 있네. 하나님께 가라. 기쁨과 용파 있는 곳, 그 깊은 곳으로. 오 예수, 복된 구주, 기다리는 우릴 하나님 깊은 곳에 데리고 가소서. 아멘.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간증할 텐데, 저녁 식사가 상당히 특별한 저녁 식사로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저희를 그 피로 값주고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그 소유로 삼으시고, 저희의 그 모든 참 먹물과 같던 죄, 이 검은 이 시커먼 이 모든 죄를 정말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주신 그 은혜를 이 2014년의 마지막 주일 저녁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영원토록 참 찬송받기 합당한 분이시고,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에 관해서는 저희가 참 끝이 없는 그 세월 동안에 저희가 참 입이 닳도록 그렇게 찬양해도 참으로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제 이곳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때에 주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좀 열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참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다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들 중에서 여러모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거동을 잘 못하는 지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지체들도 있고, 주님 영적으로 기운이 빠져 있는 지체들도 있고, 주님 참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참 암울함 속에서 지내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다시 기쁨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로서 한 마음으로서 참 교회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